자, 사도행전을 같이 연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사도행전의 장별 요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면 그곳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없으신 분 있습니까? 사도행전 장별 요약이라고 된 거? 없으신 분 손을 드시면 누구 한 분이 저 뒤에서 좀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장별 요약. 자, 저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교회의 예비 단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저자가 왜이 서신을 기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성령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장면을 우리가 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선출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하는 것들을 본 것이 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장에서는 이제 너희가 성령님을 받게 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그 순서를 따라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 편만해지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 이제 오순절 사건을 초대교회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식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태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유대 쪽으로 확장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자라가게 되면서 삼천 혼이 한꺼번에 교회에 더해지고 재산을 공동 소유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와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러한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문에 앉아 있는 그 앉은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표적은 왜 주어지느냐? 그것은 언제나 표적은 말씀의 확증과 관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표적은 표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확증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맞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그 표적으로 다루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표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유대인과만 지금 표적이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기적적인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이후에 한 설교,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딱 확장되려고 하니까 사탄이 곧바로 반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심문했습니다. 누구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나님 힘을 빌었느냐? 아니면 사탄의 힘을 빌었느냐? 결국은 사탄의 힘을 빌었다는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이들을 좀 억압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너무 명백해서,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협만 하고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교회와 그 기쁨을 나누게 되고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그 기도의 모범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또 남자들만 5천 명이 또 교회에 일시에 더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와서 이 교회가 점차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그 과정에 이번에는 이 교회 내부로부터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4장에서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5장에 와서는 교회 내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성령님을 속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순수함, 진실됨, 참 이러한 모습 속에서 참 작은 죄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순결함이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교회를 떠나시든지 둘중 안에 하나가 결단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당연히 성령님께서 떠나실 수 없으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교회 순결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대단히 엄격한 방법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즉시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즉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잃은 것이냐?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번 사람이 구원받게 됐을 때, 그 우리의 혼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반복되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빨리 취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 당시에 즉시 그렇게 생명을 취해 가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장면까지를 본 것인데요. 오늘은 6장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펴보시면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이에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콜라를 선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도 연속해서 지금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당면하는 문제는 교회 외부에서의 핍박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의 갈등에는 교리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실행에 있어서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6장에서는 실행에 있어서의 이제 갈등인데요. 이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교회 내의 필요들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사실 한 사람이 이 많은 무리를 이렇게 다 돌볼 수는 없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 어떤 능력이,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수천 명,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혼자서 다 돌볼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와서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석에 앉아서 그 한 300만이나 될 만한 그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나와서 모세에게 누가 옳습니까? 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드로가 아, 이것은 참 좋지가 않다.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금방 모두가 다 지치겠다 싶어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울 것을 제안하고 그 제안에 따라서 모세가 장로들을 이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은 과정이, 똑같은 지금 모양이 지금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보지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중에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제들은 바로 상을 섬기는 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에 구제하는 문제, 이것은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지금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 과부들, 사실 유대 사회는 우리 사회와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과부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이제 그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남존여비에 대한 사상이 있고 이래서 여자가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제약되어 있는 사회에 우리도 살고 있지만 유대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심지어 수에도 치지 않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제 여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게 대단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는 그래도 조금 덜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보면은 그 목축업을 했지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근동 지방의 문화가 전반적으로 그런 문화인데요. 뭐냐면은 이 광야, 사막 또는 광야에서 그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오아시스를 어떤 부족이 찾아서 거기서 이제 부족이 점점 강성해지면 아이도 낳고 이러다 보면은 처음에 50명이 그 오아시스에서 생활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50명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100명이 되고 150명, 200명이 되면 그 오아시스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더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가서 전쟁을 해서 그걸 차지해야만 되는, 그게 근동 지방의 대체적인 문화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 대부분 남자가 하잖아요. 그럼 남자가 하면은 전쟁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다른 오아시스 부족을 차지하면은 그럼 남자는 다 죽고 남은 건다 여자지요. 그럼 여자는 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이 되거나 도망간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도망간 여자들은 대부분은 창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문화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거기서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든지, 뭐, 몸을 팔든지, 뭐,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문화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창녀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그 여자를, 이미 누군가가 결혼해 있어도 다시 그첩 형식으로 드리는, 그렇게 해서 이 일부 다처가 되는, 그것이 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일부 다처가 있냐, 왜 남자는 하나인데 왜 여자가 그렇게 부인이 많으냐,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특색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그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전쟁을 통해서 남자들이 죽게 되면 여자가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로 전락하는 것, 그렇게 되면 사회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다 몸을 팔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회 자체가 썩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일부 다처를 이렇게 허용하게 되는 그러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과부, 이 남편을 잃은 이 여자를 보호하는 문제는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문화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도 교회 내에서 참된 과부들, 그러니까 다시 결혼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교회 내에서 주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과부들에 대해서 그들을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들을 이 생활을 교회가 돌봐야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그러한 과부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날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배급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가 지금 공동으로 재산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중에서 어쨌든 그러한 이제 과부들의 그 상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 생활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교회가 감당했는데, 여기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6장 1절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양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초대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지금 최소한 그 어떤 이두 부류가 지금 섞여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한 교회로 물론 모이는데, 한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 이 안에는 지금 두 부류가 지금 섞여 있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누가 있습니까? 예,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니까 정통 유대인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이런 지역에 지금 남아 있는 조상 대대로 거기에 남아 있는 정통 유대인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바빌론이나 아시리아나 이렇게 이제 다 흩어져서 이렇게 다 잡혀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세계 이제 근동지방, 그 소아시아 지역이나 뭐 이런 여러 지방으로 사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어쨌든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을 버리지 않았어요. 유대교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헬라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가 헬라예요. 헬라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반유대인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내에 지금 순수한 유대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말은 잘 모르고 히브리어는 잘 모르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온 유대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들이 말이 안 통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6년간 강점기를 거칠 때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교육받게 되면 뭐 국어를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사는데 그 이민 2세대들이 한글은 모르고 영어만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말을 쓰면서 헬라화된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데, 교회 내에 그런 두 부류가 지금 같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교회 내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자기 헬라파에 속한 그 유대인의 그 과부들이 조금 소홀히 취급받고 있더라.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요, 이 시대가 됐건, 지금 현대 시대가 됐건, 여러분, 교회에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지금 이렇게 거룩했던, 이렇게 순결했던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순결했던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물며 이 시대의 교회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와, 어떻게 교회에 저런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면, 예, 교회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교회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야, 이게, 아, 비로소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네, 온갖 종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특별히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정작 문제가 생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초대교회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라. 자, 그래서, 사도들이 취한 조치는, 지금 사도들의 본연의 목적은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 내에서 어떤 배급을 하는, 어떤 상을 시중드는 그러한 문제로, 다 체력을 소진하게 되면, 그러면은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에 소홀해질 수 있으니,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이 짐을 질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 사도들의 직권으로 누군가를 임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취한 조치는 너희가 알아서 리더들을 찾아내봐라.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찾아내봐라. 이렇게 지금 성도들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찾아냈냐면,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 유대교 개종자, 니콜라를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만을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별로 감이 없는데, 성경을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공부해 봤더니,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섯 명의 헬라파 유대인과 또한 명의 유대인 개종자. 예. 그러니까 헬라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래서 결국은 이 일곱 명이 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를 잠깐 보시고요. 예, 좀 졸리시죠? 예. 자, 무슨 얘기냐? 자, 교회 내에 지금 두 부류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부류는 헬라화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하나로 모였는데, 교회 내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라고 해가지고는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참, 떡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주는데 이쪽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그 과부들에게는 좀 소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평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한 것이냐면,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문제를 책임질 사람들을 좀 뽑아봐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 안에는 지금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이 정통 유대인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다 협의를 해서 찾아낸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정통 유대인 반, 헬라파 유대인 반, 이런 식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또는 다 정통 유대인들로 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쪽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만장일치가 되어서, 아, 이거 그렇다면 참 미안하게 됐다. 쉽게 얘기하면, 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했다. 너무 미안하게 됐으니, 그러면 너희 사정을 가장 잘알수 있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교회가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에 보면은 성령과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교회 내 그러면은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러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이 터져나온 쪽에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위원들을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분명히 이제 문제들이 이제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냐?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소외되고 힘이 없고 교회 내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방향으로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그 최종적인 것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행여라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잘못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지적하셔야 될 것은 이 지체가 더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 지체를 더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런 쪽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사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면서, 뭐 2단, 3단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대형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런 데 하나 정해서 그냥 나가면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바른 성경을 붙잡는다고 하고, 바른 교리를 우리가 실행한다고 하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기록한 바로 그 교회를 해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원칙들,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런 것을 풀어가야 하는지, 외부적인 압박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기도로 함께 풀어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면서 실제로 그런 교회가 되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여라도 앞에 있는 그러한 어떤 리더들이 잘못 판단한다 하더라도 온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그래서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세우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더 이렇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쪽으로 교회가 함께 결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